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불규칙한 생활, 과로, 스트레스가 이 기능을 난조에 떨어뜨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 없이 편하기만 하다고 이 기능이 강해지는 건 또 아니라고 해요. 더우면 땀을 흘려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자율신경의 중요한 기능이죠. 하지만 냉방이 너무 잘 되는 곳에서는 땀을 흘려야 할 필요가 없으니 자율신경이 활동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자율신경은 아, 땀을 흘리지 않으니 땀샘이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판단해서 땀샘의 기능이 점점 퇴화된다고 합니다. 자율신경을 단련하려면 너무 편하고 쾌적하면 안 되고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약화된 자율신경에 회복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스트레스가 마구 샘솟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일주일이 조금 더 수월해질 거라는 믿음 가져봐도 괜찮겠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월 10일 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4026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최헌의 오동잎 전해드렸습니다. 4026번 쓰시는 분이 이진 아나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시나요? 최헌의 오동잎 들려주세요. 요즘 정보를 많이 듣고 의학 박사 다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좋은 정보 많이 도움받고 계시다니까 기분 좋습니다. 저는 요즘은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저녁 시간대 방송하는 생방송 오늘 저녁이라고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4026번 쓰시는 분도 한번 봐주세요. 오늘 월요일인데 스트레스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일 만한 일도 없이 그냥 마냥 편하기만 한 것보다는 이런 조그만 불편을 잘 이겨내는 경험들을 쌓으면 자율신경 기능이 단련되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주말에 꿀같은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같은 날은 매 순간순간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또 삐걱대기 십상인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마냥 늘어지는 것보다는 평소보다 더 열의를 갖고 일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일도 일이지만 틈틈이 몸을 잡고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죠. 책상에 앉아서 기지개를 켜거나 일어나서 실내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좋고요. 계단을 보면 반갑다고 막 올라가야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심장도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다고 하니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엔진이 잘 달궈져야 고속주행도 가능하듯 한 주의 첫날인 월요일에 몸과 마음 잘 덮여두셔서 이번 일주일도 기운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백일회와 천식 등 다양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의 신비 의학 이모저모 시간에는 지방과 근육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5180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몸이 피곤하면 중이염이 재발하고 귀가 가렵습니다. 중이염과 과로 관련이 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중이염이 주로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중이염은 보통 상기도 감염, 즉 코, 목, 기도 이쪽 호흡되는 쪽에 균,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 얼굴의 양쪽 뺨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축농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관이 있어요. 뭐 유스타키오 기관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뇌이죠.
네.
귀의 안쪽인 관하고 연결되는데 근쪽에 염증이 차면서 소리를 전달해주는 가운데 귀인 중이까지 염증이 되는 겁니다. 어린일 때는 이 귀의 모양이 실제로 잘 배농, 즉 고름이 잘 빠지지 못하고 차기 쉽게 돼 있어요. 즉 자라면서 더 타는데
네.
그래서 코만 조금 막히거나 목 감기만 좀 모아서 편도가 부으면 그쪽이 금방 물이 차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이염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기호흡기 질환, 감기나 축농증, 기관지염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귀로 직접 균이 들어와서 네.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과로할 때마다 중이염이 재발한다고 하셨는데 과로와도 상관이 있을까요?
이 휴대폰 뒷자리 5180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만성 중이염 환자로 생각이 됩니다. 만성 중이염이라고 한 게 뭐냐면 고막에 구멍이 나 있어서
네.
고름이 계속 들어가거나 또는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하는 곳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기능을 다 하지 못해서 고름이 계속 차는 상태예요. 즉 완치를 위해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는 항생제 치료가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2주까지도 먹어야 되는데 증상이 완화가 되다 보면 또 본인이 또 안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완치에 가까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좋아지면 중단하고 하다가 전반적으로 피로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직 치료가 완전히 되지 않은 그런 감염이 재활성이 되면서 이런 만성 중이염의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중이염이 재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귀에서 고름이 난다든지 하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중이염이 가장 흔한 게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이루증이거든요.
네.
그리고 통증, 그다음에 난청, 소리를 잘 못 들게 되고요.
네.
머리 두통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휴대폰 뒷자리 5180님 같은 경우는 중이염이 재발하고 귀가 가렵습니다. 이러셨거든요. 귀가 가렵다는 건 왜 이도염입니다. 즉 이 귓바퀴에서 고막까지 가는 그 길에
네.
염증이 있는 경우. 근데 중이염이 자주 재발한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혹시 모르겠으나 고막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고름이 나오는데 귀 밖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고 외이도 즉 소리가 가는 그 길에 고름이 노출되면서 통증과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신다면 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증세가 어느 정도 심한지 병원에서 검사를 계속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하냐면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이걸로 수술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만성 축농증으로 인해서 왼쪽 고막이 좋지가 않아요. 거기도 다쳐서 한번 고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경이나 현미경 또 이내시경이라고 해서 귀를 들어보는 내시경을 통해서 외이도, 고막, 중이 점막 상태, 즉
네.
소리가 가는 길, 그걸 막고 있는 고막, 떨림판, 가운데 귀를 충분히 확인하고 거기서 나오는 고름도 배양을 해서 어떤 균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순음 청력 검사를 해서 청력 검사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측두골이라고 해서 귀 뒤에 보면은 만져지는 딱딱한 뼈가 있거든요.
네.
그게 또 하나의 귀예요. 사실은 진동을 소리로 바꿔주는 귀입니다. 우리 사실 귀가 4개인 거예요. 귀 뒷바뀐 그것까지도 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골 조직이 얼마나 파괴되고 염증이 퍼져 있는지도 확인하는 CT 촬영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만성화된 중이염은 치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성 중이염이 왔을 때 항생제도 기간만큼 다 드시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그게 고름 잘 넣으라고 고막에다 작은 관을 우리가 튜빙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관을 뽑아서 고름이 잘 나오게끔 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중단하고 임의로 중단하다 보면 만성 중이염이 돼서 청력 손실이 많이 진행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중이염 때문에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수술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받은 수술은 그 안에 작은 튜브를 박아서 압력을 가라앉히고 고름을 빼는 거고요.
예.
저희 어머니 받은 두 번이나 받은 수술은 바로 유양돌기. 아까 말씀드린 귀 뒤에 있는 뼈 일부분을 잘라냅니다.
네.
그리고 중이를 북 긁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네.
그리고 또 새로 고막까지 만들어줍니다. 고막이 막 녹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안명신경, 달팽이관, 뇌혈관의 위험한 구조물들을 수술 샴핑용으로 확대해서 보면서 조심스럽게 수술하고요.
네.
수술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리는 생각보다 큰 수술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으려면 만성 중이염을 가기 전에 미리미리 빨리빨리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 기간을 충분히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3024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백일해와 천식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백일해랑 천식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선 백일해는 어떤 질환이죠?
백일해. 벌써 여기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천일해가 아니고 백일해네요.
100일 동안 앓는 건가요?
한 번 기침을 하면 최소 세 달은 간다. 기침이 오래 간다. 라고 해서 오래 기침이 간다. 100일만큼 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저는 제가 전공이 레지던트 시절에 100일에 앉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침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른 그 완전 쫙 갈라지는.
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우리나라도 이 100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일해가 다시 또 유행할 수 있고
네.
올 2018년 중반기만 해도 경남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유행이 또 보이고도 했어요. 이 백일해는 보르테델라라고 하는 백일해균에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이고요. 봄하고 가을에 많이 나타나고 사실 우리들은 상관없는데 아이들 있잖아요. 백일이 안 된 애기들이 이 질환에 걸리면 콕콕콕콕콕 계속 기침을 해서 저산소증으로 역류와 돌연사의 원인이 됩니다. 무서워합니다.
질환이네요.
현재는 많이 감소했지만 가끔 최근에 고등학생, 대학생 사이에서 유행해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장 많이 아이들에게 옮기는 사람이 엄마고요. 어머니고 그다음에 아버지고 가족입니다. 친밀 접촉자.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뭉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최근에 산부인과 선생님들, 소아청소년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영유아 돌연사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들도 이 예방접종을 합니다.
이 증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침이 굉장히 오래, 이제 100일 정도까지 지속이 되고 심한 기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천식 증상하고 얼핏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소리가 어르신들은 천식하고 소리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고요. 한 번 기침을 하면 지속되기 때문에 발작성, 기침성, 천식하고는 소리만 들어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콧물, 결막염, 그래서 우리가 삼시라고 해서요. 막 카타로 콧물 쏟아지고 눈이 빨개지고 기침 지속적으로 하는 증상을 보이고요. 맨 끝에
딸꾹질처럼.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호핑 커프. 마치 들어 마실 때 콩콩콩콩 하거나 하고 마지막에 숨이 차니까 들이쉬는 소리가 나서 호핑 커프라고도 하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백일해와 천식은 그러면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60대 이상인 분들 중에 어렸을 때 예방접종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백일해를 앓았던 분들이 60대, 70대에 이런 기관지 확장증이나 만성기관지염으로 합병증이 남은 경우에 천식으로 즉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천식은 알러지로 인한 질환이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기관지가 수축하거나 기관지가 잘 가래를 배틀하지 못해서 기관지가 좁아져 있어서 천식양 반응, 즉 천식처럼 기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일해와 천식이 완전히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일해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백일해는 진단이 중요해요. 근데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을 하자입니다. 실제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18개월, 4세에서 6세,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본인이 67년 이전 출생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 100일의 예방접종을 어른들도 맞으셔도 좋고요. 만약에 본인이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기침이 2주 이상 된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호흡기내과 전문의 또는 주치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여기에 맞는 항생제를 드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네. 어린아이를 접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내용들 잘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보통 우리가 해소 천식 이러잖아요.
네.
이 해소의 해자가 기침 해자입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기침하는 병이라고 세 글자로 보르텔라 균에 의해서 발생하고 역류의 치명적인 그 역류와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예방접종이 중요한 이 세 글자로 된 질환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오늘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7163번 쓰시는 분이 진솔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랑아 이별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별을 말하고 간다 가시를 삼킨 듯이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숙 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몇 달 전 갑자기 나타난 통증 및 증세에 놀라서 검진을 받은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통보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왼쪽 엄지손가락 사용이 힘들어지고 양손목이 부어오르면서 시큰함은 물론이고 팔목 중간과 어깨, 팔꿈치 절반쯤 되는 부위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무언가를 들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또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억소리가 나면서 팔을 떨구게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팔은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손가락 저림 등과 거의 같이 시작된 통증이라 왠지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아시면서 몇 가지 질문들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은 손가락, 손목, 팔꿈치 이런 부위에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다는 건데 팔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지만 그래도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팔에는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이 안 생기는 건가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몸의 어떤 관절에도 올 수가 있어서 팔 통증이 류마티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 담당 선생님이 아니라 하셨으니까 다른 원인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명숙님 이야기에 따르면 정확히 어깨와 팔꿈치 절반쯤 되는 부위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다른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
만일에 그 진찰한 선생님 말씀처럼 류마티스와 관련이 없다면
네.
목 디스크나 외상과염, 수근관 증후군 이런 병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근관 증후군 때문에도 팔 중간 부위쯤까지도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이 수근관 증후군 환자분은 엄지손가락 2, 3, 4 손가락 정도의 통증을 주로 야간에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특징적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손이 저려서 턴다는 증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파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팔목 팔까지 불편을 호소하는 분도 많아서 비록 이분이 류마티스고 병 자체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류마티스에서도 수근관중은 동반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상과열은 흔히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는 그 질환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외상과염은 주로 4, 50대에 발생하고 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팔꿈치에서 손으로 가는 근육에 미세 파열이 생겨서 이런 통증이 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병은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팔꿈치의 외측에서 팔 쪽으로 아파하지만 이게 때에 따라서는 정도가 심하면 이 환자분들 역시 팔 위쪽으로까지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혹시 이것도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분이 그리고 주로 컴퓨터 그 자판을 치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에도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나요?
예, 맞고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시작하는 곳이 팔꿈치라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외상과염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수근관증후군이나 외상과염이라고 한다면 어떤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까요?
현재 류마티스 약을 복용하시고 계실 텐데요. 추가로 이 팔꿈치 손목 부위에 약 물리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때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를 받으면 되고 최악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상과염의 경우는 류마티스 약뿐만 아니라 고부의 충격파 치료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 물리치료로 잘 안 좋아진다. 그리고 외상과염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그곳에 충격파 치료를 받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명숙 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엄지손가락 통증에 관한 내용인데 엄지손가락은 약을 복용해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엄지손가락으로 스페이스키를 칠 경우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형외과에서 사진 촬영을 해봤더니 첫째, 둘째 마디와는 다르게 셋째 마디가 조금 사이가 틀어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별도로 엄지손가락 사용 시에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 손목 모든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손을 움직일 때 통증을 느낄 수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류마티스 약을 꼭 복용하시고 파라핀 등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엄지손가락 쪽에 통증이 심화되면 어떤 건초염 같은 게 또 동반되지 않았나 확인해서 치료를 추가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만성 B형 간염 복용자인데 계속해서 지금 복용하고 있는 류마티스 약을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요?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고요. 그다음 많이 사용되는 게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리고 1980년도부터는 류마티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생물학적 항류마티스 제제인 메토트렉세이트라는 항암제를 그 류마티스에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1990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제제가 되고 있지만 이런 모든 약들은 각기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특히 메토트렉세이트와 르플루노마이드라는 이 류마티스 약은 간의 독성이 증명되어 있고요. 최근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 중에는 이 간염 환자한테 사용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 류마티스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약을 사용해야 되고 간 상태를 체크해가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365번 쓰시는 분의 질문인데요. 저는 초음파 검사 결과 어깨 근육 파열로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치료 받을 때뿐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어깨 근육 파열이라면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깨 근육 파열이라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회전근개 파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어깨 관절은 관절을 움직이는 4개의 회전근개라 불리는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예.
이 근육에 붙어있는 힘줄이 외상이나 퇴행성 등 변화로 파열이 되면 이 근육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통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정확히는 그러면 근육 파열이 아니라 힘줄 파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주로 주사치료를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 다른 병처럼 주사치료 전에 우선 약 물리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고요. 이런 치료로 안 될 때 주사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치료를 했는데도 잘 안 난다. 그러면 MRI를 포함한 정밀검사를 받고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연 주실 3655번 쓰시는 분은 주사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주사치료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주사치료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거는 이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어깨에 염증이 있는 상태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물리치료로 염증을 가라앉혀 보고 그게 안 될 때는 주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관절 내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스테로이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라 우선은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지 않은가 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지속이 잘 안 된다라는 점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수술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의사들의 경우 주사 치료까지 했는데도 환자의 증세가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네.
MRI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잘 안 났는지 찾게 되고요. 만일에 힘줄이 반 이상 끊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점차로 더 끊어져서 완전 파열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수술로써 이 찢어진 힘줄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도 이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관련된 내용 잠깐 언급을 해 주셨었는데 수술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재활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고요. 이 수술을 받았다고 바로 정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 후에는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는 스트레칭 운동을 꼭 하고 봉합된 힘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재활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관절이 굳어있으면 통증이 지속되니까 어깨를 열심히 넓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근육과 관절과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0392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이에요. 임혁의 노래입니다. 눈물 젖은 목포항에. 인체의 신비 의학 이모저모 우리 인체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우리 인체 그리고 의학세계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환진 교수와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건강이 안 좋으면 손톱 발톱이 변한다는 말 청취자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찢어져도 아프지 않고 또 깎아도 아프지 않은 손발톱이 뭘 안다고?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손발톱은 모낭이나 땀샘, 피지성과 마찬가지로 피부 부속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피부 질환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손발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은 손발톱의 형태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알려주세요.
네, 이 손톱과 발톱은 피부의 일부입니다. 태생기 때 표피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요.
네.
손톱, 발톱은 피부의 맨 바깥층에 각질과 거의 비슷한 성분인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손톱과 발톱의 끝,
네.
아래 허물, 주름, 껍질, 판, 초승달, 기질, 바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손톱과 발톱의 판은 반투명한 사각형 모양의 단단한 판이죠.
예.
여자의 손톱은 0.5mm 정도, 발톱은 1.4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요. 네. 남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일생 동안 계속 자라고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손톱은 1개월에 약 3mm, 발톱은 1개월에 약 1mm 속도로 자라납니다.
네.
그러므로 손톱과 발톱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는 손톱은 6개월이 지나야 제 모습을 찾고요.
아.
발톱은 12개월 정도가 지나야 제 모습을 찾습니다.
예.
손톱과 발톱판이라고 하는 것은 손발톱 주름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몸쪽에 손톱과 발톱의 주름에서 형성된 껍질을 큐티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손톱과 발톱의 아래쪽에 보이는 반월형의 하얀 경계면도 있죠. 이거 예. 초승달이라고 많이 부르시잖아요.
맞아요.
예, 손톱과 발톱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과 발톱판 아래쪽에 피부 함입으로 쏙 들어간 부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톱과 발톱의 바닥은 손발톱판 하부에서 손발톱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져서 자라나는 꼴이죠.
손톱과 발톱이 피부의 일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손발톱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손발톱이 없으면 손이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겠죠.
그러겠네요. 모양적으로도 문제가 있겠네요.
네. 모양적인 게 기본이고요.
네.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이 손끝이나 발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손발톱이 없으면 손과 발의 끝부분이 닳고 굳은 살이 박혀서
네.
아주 뭉툭해지고 피부가 옆으로 밀려나가면서 변형이 돼서 제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 손톱과 발톱은 딱딱하기 때문에 손이나 발에 힘을 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딱딱한 것이 받쳐주면 힘쓰기가 훨씬 나아지는 이치랑 비슷한 거죠.
예.
손발톱은 작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긁을 때 아주 많은 도움을 주죠. 긁는 것은 손발톱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겠네요.
작은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손톱이 없다면 살이 뒤로 밀려나면서 아주 들어 올리기 어렵거든요.
네.
손톱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쉽게 들 수 있는 거죠. 미용적인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예.
피부를 지탱해주면서 손은 손답게 발은 발답게 모양을 또 만들어줍니다. 요즘엔 또 손톱 발톱에 뭐 칠하는 게 많죠. 붙이는 것도 많고요.
네.
여자분들은 이제 아주 붙이더라고요 이제.
맞습니다.
이게 미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손톱 발톱이요. 앞서서 손톱이 발톱보다 더 빨리 자란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속도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지만 세 가지 이론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발보다 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손톱이 외부 자극을 많이 받고 이게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네.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손톱은 할퀴거나 긁고 뭘 벗겨낼 때 이용을 하죠.
그쵸.
하지만 발톱은 그런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는 의견이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손톱이 발톱에 비해서 햇볕을 더 잘 받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자란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사실 손톱은 조금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다섯 개 손가락이 전부 똑같이 자랄 것 같죠?
네.
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요?
네.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빨리 자라고요. 엄지 손가락 손톱이 가장 늦게 자라납니다. 또 손톱은 겨울보다 여름에 훨씬 잘 자라고요.
맞아요.
밤보다 낮에 더 잘 자랍니다. 나이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네.
30세까지는 손톱이 빨리 자라지만 이후에는 조금씩 더뎌집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손톱이 좀 빨리 자란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손발톱이 건강하지 못할 때 뭐 손톱이 부러지거나 뭐 약해지거나 하기도 하는데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죠?
우선 이제 손발톱에 흰 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얀 점이. 이것은 이제 손발톱을 만드는 부분에서 100% 완성된 손발톱을 못 만들었다는 의심이 되거든요.
네.
이 성숙되지 않은 손톱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빛이 반사되면서
네.
하얗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흰 점이 아니라 검은 점과 검은 선으로 손발톱이 변색될 때는 피부과로 바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피부암 중에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악성 흑색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손발톱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 조갑박리증이라는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발톱의 경우에 너무 뾰족한 구두를 신거나 발에 맞지 않는 아주 작은 신발을 신게 되면 발톱에 무리한 자극을 줘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물을 많이 대는 요리사나 주부 경우에는 손톱 바닥에 습기가 많아져서 이 손톱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또 손발톱이 자주 부스러지는 분들은 건조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비누나 세제나 매니큐어, 아세톤 같은 것들을 많이 쓰면 수분을 많이 뺏겨서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손발톱이 아주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것은 주로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좀균이 손발톱에 침범을 하면 손발톱이 두꺼워지면서 힘없이 부러져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손톱에 뭐 네일 아트 같은 거 네. 하는 걸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임신 기간에도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가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 기간 동안에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선 매니큐어만 해도 이 화학물질이거든요.
그렇죠.
이 출산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이미 2000년에 미국 환경 실무 그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있습니다.
예.
아, 이 화학물질이 매니큐어에 들어 있는 것이 디부틸 프탈레이트라는 건데
예.
동물에게서 출산 결함이 생긴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이 프탈레이트라는 것은 사실 공업용 가소제라고 해서
네.
어떤 물질을 부드럽고 탄력성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또 로션의 피부 침투를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데 쓰이는데 이것들이 15세에서 45세 여성들이 이 디부틸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면
네.
임신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미국의 환경 실무 그룹에서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국립 질병 통제 센터인 CDC라는 곳에서는 이 프탈레이트를 노출시키고 7개 대사 물질을 여성을 대상으로 해봤거든요.
네.
이 모두에서 프탈레이트 관련 대사 물질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들한테서는 더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돼서
네.
사실 임신을 하거나 또는 임신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요즘에 또 붙이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이 붙이는 것도 사실은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주변에 임산부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발톱 건강 유지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이 손발톱을 모양은 다듬고 기분에 따라서 색을 바꾸고
네.
또 뭘 붙이고 이래서 이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네.
이 네일 케어 요즘에 아주 뭐 각광을 받고 있고요.
맞습니다.
안 하는 여성이 없는 것 같을 정도로 많습니다.
맞아요.
뭐 올 여름 수영장에서 파도를 한번 맞고 나면 이 네일만 떠다녔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네.
그만큼 사실 요 미용도 중요하지만 손발톱의 건강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매니큐어에는 톨루엔,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溶제나 착색 성분, 색소 성분 같은 여러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서 손톱을 건조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또 손톱 깎을 때는 너무 바짝 안 깎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짧게 깎다 보면 주변에 네. 각질도 생기고 요거 떼다 보면 피도 나고요.
맞아요.
염증도 생기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짝 깎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손톱은 대개 한 1mm 정도 남겨두고 자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만큼만 남겨줘도 굉장히 불량한 것 같이 보이고 불결해 보인다고 생각하셔서
네.
더 짧게 자르시는 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조금 길러두시는 게 약 1mm 정도는 하얗게 보이셔도 이게 사실은 우리 손톱 건강에는 더 도움된다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 손톱 깎기나 손 줄칼 같은 이제 이런
네.
것들을 공동으로 쓰시는 거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무좀 곰팡이는 남이 쓰던 거에서 되게 옮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집안에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쓰더라도 각자 개인 손톱 깎기를 쓰시는 게 옳겠고요. 절대로 빌려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만약에 할 수 없이 빌려 써야 된다면 알코올 솜 같은 것으로 좀 깨끗이 닦고 나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손을 씻고 난 후에는 이 핸드크림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이 핸드크림은 손톱 주변에 각질까지 좀 꼼꼼히 문질러서 발라주시면 이 손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됩니다. 또 먹는 것도 중요하죠. 손톱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거니까 소고기나 또는 우유나 달걀 같은 아주 고급진 단백질이 자주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녹황색 채소에도 손톱 만드는 데 필요한 미네랄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손톱 발톱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자 인삼, 도라지 우엉, 생강, 대추 다 모였네.
건강하게 담았죠. 맛있게 담았죠. 자연을 모아 담았어요.
가구파 힐링푸드 자연청.
가구파 힐링푸드.
친구야, 우리 집에 가서 더 놀자.
아이는 좋아하는 친구일수록 집으로 부릅니다. 아이들의 추억을 만드는 집이니까 소중한 시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온 금강주택.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닥터유의 퀴즈 정답은 백일해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해피머니 상품권,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2888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